오늘 설교 제목은 성전 바깥 이야기입니다. 사라진 성전에 대한 대안, 교회인데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2절까지 거의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4장 1절에서 13절이 본문입니다. 원래는 설교를 쪼개서 다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1905년이면 120년 전입니다. 테프트 카스라 밀약이 있었습니다. 미국하고 일본이 비밀리에 약속을 해가지고 대한제국 조선을 잡아먹으려고 약속을 한 조약입니다. 5년 후에 1910년 조선을 집어삼키는 엄중한 역사였습니다. 120년이 지난 지금 미국과 일본이 관세를 타결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는데 그게 허풍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일본한테 25% 차지하겠다 해놔놓고 트럼프가 15% 이제 낮춰주는 듯이 이야기했죠. 이거 속임수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일본이 관세협정에 항복한 건가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막 비웃고 조롱까지 했죠. 아,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고. 아닌 것이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은 실제로는 일본이 그 엄청난 금액 1 내지 2%만 현금으로 미국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론이래요. 그 론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론을 보증하는 금액들이래요. 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일본이 미국한테 막 투항한 것처럼 들은 것이죠. 언론 플레이에 우리는 놀아난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플레이에도 놀아난 것이고 트럼프의 그 플레이에도 놀아난 것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주식이나 환율이나 이 외환 능력이 일본보다 훨씬 못하는 한국한테 항복을 받아내려고. 만약에 우리 한국 정부가 조롱하는 여론에 떠밀려가지고 대통령이 사인했다? 대통령은 매국노가 되었을 것입니다. 나라가 그 다음날 바로 폭삭망합니다. IMF 겪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고양이가 쥐새끼 가지고 장난질 하다가 집어삼킬 짓을 미국은 물론 일본도 스스럼 없이 자행했던 것입니다. 끝날 줄 모르는 한국 침탈 업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는 이것을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한국 경제가 망해서 일본과 미국에 또 먹힐 뻔했던 아찔한 순간이었던 것 같고 그것을 그렇게 분석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크리스천이라면 이런 국가적 위기를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네, 지금 교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한국 교회, 특히 대형 교회에서 예수님이 떠나신 지 오래입니다. 미국의 트럼프를 선지자처럼 떠받들고 대형 교회가 환영하고 있어요. 뉴라이트 사관에 물든 목사들은 일본을 마치 한국의 개화를 이끌어낸 상전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껍데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비즈니스 브랜드일 뿐입니다. 교회가 돈으로 욕망으로 현 시국을 보니까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의 표상, 상징일 뿐이에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 이름 팔아서 돈벌이 중인 것입니다. 이 교회가 안 망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무너질 것 같아요. 사라질 것 같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실제로 성전이 로마 군단에 의해서 파괴되었을 때 성전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오늘 저희들도 한번 던져보는 것입니다. 교회마저 신뢰를 상실하고 스스로 무너진다? 우리는 무엇으로 다시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전혀 이런 생각을 우리 안 해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21세기의 예언자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이것은 진보교회나 보수교회의 대립이 아닙니다. 이념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무너졌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고 있던 뭔가가 이제는 뺏겨버렸어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댔던 그 무언가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성령님이시고 말씀입니다. 교회는 지금 성전보다 더한 위기를 맞고 있는데 초기 크리스찬들은 성전 파괴라는 엄청난 충격을 겪어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한테서는 성령님이 계셨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령님과 말씀의 공동체, 대한 공동체, 교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미리 준비해 놓으신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위기가 왔습니다. 물리적 파괴가 아닙니다. 교회가 그냥 뭐 폭격에 맞아서 무너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의 도덕적 영적인 파산입니다. 내부로부터의 무너지는 파괴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 40년 있다가 이제 성전이 무너지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한번 돌아봅니다. 성전이 무너진다? 그러면 제사 못 지내죠. 그리고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핍박이 엄청나게 거세집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 자체가 로마를 대항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로마가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렸거든요. 예루살렘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얼씬도 못하게 했었어요. 그때 교회는 대한 공동체로서의 회복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했더랬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그 교회는 자진해서 돈을 사랑하고 권력과 야합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권위를 상실하고 그리고 바른말 하는 지혜 있는 사람의 말 그 사람들을 배척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억압하는 큰 세력을 옹호하고 정당화하는 그리고 뭐 우리가 잘 아는 트럼프 같은 괴물을 옹호하는 교회가 된 것이죠. 교회 자체가 타락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말씀과 성령이라는 대안은 성전이 사라진 시대, 누가복음을 쓴 시대, 성전에 대항하는 강력한 해방적 신학이었습니다. 성령님과 말씀, 해방신학이라고 하지 않죠 요즘은.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적어도 성전이 사라진 시점에서 성령님뿐이야, 말씀뿐이야 라고 하면서 해방적인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그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이 말씀과 성령이라는 단어 자체를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배제하는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가기만 하면 그냥 말씀 성령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철저하게 오염이 되어 있고 사람들이 이제 신뢰하지 않게 된 세상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이 시대에 충분한 도구가 될 수 있을까? 목사가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TV 설교에 많이 듣죠? 이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립니다. 힘이 없어요. 싸구려 성령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제는 그렇게 안 들려요. 그냥 순종하라는 말은 당신들 복종하세요. 내 말에 그냥 고분고분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침묵을 강요하는 싸구려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성전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을 당시에 성전 바깥의 스토리를 듣고 싶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무너진 공동체, 성전 바깥을 일으키자라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치유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성전 바깥은 지리적 의미가 아닙니다. 상처받고 배제된 이미 무너진 트라우마 공동체 말입니다. 성전에서 쫓겨난 자들의 모임 말입니다. 성전 바깥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탄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시엔 교회였지요. 교회가 성전의 대안이었더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성경은 기억하고 다시 쓴 공동체의 책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교회라는 제도가 은폐한 기억, 배제했던 이야기, 침묵시킨 약자들의 고백을 다시 복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재정립하는 작업인 것입니다. 말씀 앞에 형용사 기억된이라는 단어를 붙이겠습니다. 기억된 말씀, 공동체 속에서 새롭게 정언되는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기억을 정리하고 회복한 공동체의 기록으로 읽어야 합니다. 말씀은 어디 가다가 길가에 툭 떨어진 두루마리가 아닙니다. 기억된 진실, 잊혀진 고백, 오늘 다시 말해줘야 할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당했지만 기억 속에서 다시 살아나셨더랬습니다. 그 기억은 지금 우리에게도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을 특정 은사나 정치적, 종교적 권위로 축소해버리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상처 입은 사람들과의 동행, 침묵 속에 임재하심으로 그 기능을 확대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누가 더 큰 소리로 위압적으로 강단에서 뿌려내는 말재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누가 더 오래 침묵 속에 견디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초대교회는 물론 성령의 불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성령님의 눈물, 성령님의 침묵, 성령님의 손잡으심으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교회가 필요한 것은 미국 성적기 들고 좌파 척결 구호로 시위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관계 회복에 참여해야겠죠. 어떻게요? 성전, 성문 바깥으로 나가야 합니다. 성전 문만 열고 나가면 거기에는 문둥병자, 구걸하는 사람, 다리 저시는 분, 고아와 과부가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걷고, 함께 먹고, 함께 슬퍼하는 신앙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과 성령을 재정의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저희들이 읽고 있는데 누가복음의 모델로 삼자면 성전 바깥에서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게 조금 이따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성전 바깥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전 바깥에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모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세요. 말씀 선포로 공동체가 형성되더라는 모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과제는 교회 바깥 탈교회 공간에서 공동체를 회복하고 약한 사람,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 소수자의 목소리를 통한 계시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권력 중심 교회의 시험을 거부하고 새로운 길을 감수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기억과 고백으로 다시 형성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절망했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 성전 바깥에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스스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너진 자리에서 상처받은 자들과 함께 다시 공동체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성령이시며 다시 쓰여지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장 4장을 읽었는데요. 세례요한이 말씀을 이제 선포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았어요. 이 세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오묘하게 뭔가 연결점을 찾았습니다. 제 혼자 좀 오묘합니다. 좀 억지스럽지만 좀 들어주세요. 유대 절기 말입니다. 이 테이블을 보시면서 이제 제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가운데 보면 로쉬 하샤나라는 것인데 이게 나팔절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욤키푸르 대속죄일입니다. The Day of Atonement. 그 마지막에 Sukkot 들어보셨죠? 초막절입니다. 내일이 초막절입니다. 내일이 추석이에요. 이게 이 레조넌스, 이 공명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아까 제 메시지하고. 이 절기 속에 숨은 그림은 성전 안에서 성전 바깥으로 무대가 바뀌는 암시인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일 왼쪽에 보시면은 본래 회개 그리고 속죄 그리고 동행이라는 단어가 보이는데요. 이 스토리와 맞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성전이 없는 절기, 성전 바깥의 하나님, 이것을 지금 적용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날 성전, 교회죠.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고 느껴지는 이 시기에 유대 절기와 누가복음이 연결되면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제일 밑에 거꾸로 보십시다. 숫꽃, 우리한테는 추석입니다. 조상들, 과거를 기억하며 감사하죠. 초막 혹은 장막에서 머물며 겸손을 배우는 전통이지만 오늘날은 안정된 종교 구조 속에 안주할 것이 아닙니다. 떠도는 자, 나그네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가운데 욤키푸르, 대속죄일인데 그 당시에는 내 자신과 공동체의 죄를 직면하고 용서를 구해드렸습니다. 오늘이 이제 음력 14일이라고 칩시다. 내일이 보름이니까. 그러면 음력 10일까지가 대속죄일입니다. 음력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 동안 대속죄일이에요. 유대인들은 구약시대의 전통에 따라서 매일 속죄하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겠죠. 이것이 욤키푸르의 시즌입니다. 제가 여기 일곱째 달이라고 한 것은 부활절이 있는 그 달을 첫째 달로 카운트해요. 거기서부터 1, 2, 3, 4, 5, 6, 7, 9, 지금이 일곱째 달입니다. 우리는 뭐 8월이니까 한 달 차이가 나는데 그건 뭐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초하루 로시 하샤나, 로시는 헤드라는 뜻이에요. 혹은 시작이라는 뜻이, 어뜸이라는 뜻입니다. 하샤나, 한 해의 시작이에요.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하나님이 역사의 시간을 새로 여심을 기념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시대의 광야에서 이제는 이제 성전이 없으니까요. 새해를 여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단지 성전에서가 아니라 광야에서, 물가에서, 말씀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한복판에서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팔이 울려 퍼지는 광야에서도, 요단강 물가에서도, 그리고 장막 혹은 초막 아래 거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잃어버린 성전을 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짜 장막, 초막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누가복음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새 시대를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성전이 있었지만 그 성전이 없어질 것을 아시고 교회를 세우시듯이,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보내주셨듯이 교회가 무너지는 이 시대에도 새롭게 말씀을 세우고 새롭게 성령님을 읽어내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